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3주년을 맞은 24일 유럽연합 EU와 영국이 잇따라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관보에 게재한 제16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따르면 선박 74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해 총 153척이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하거나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 창출에 기여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지원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53개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시행한다고 집행위는 밝혔습니다. 이 중에 34개 기업은 러시아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48명과 법인, 기관 35곳 등 총 83개 대상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군수산업 지원, 제재 회피,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해운 부분 관련 기업 등의 사유가 명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창호 북한 정찰총국장과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등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리 총국장은 대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배치를 조율했고 신 처장은 러시아군을 돕고 있는 북한군에 드론 등의 전술을 보급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이날 24일 총 107건에 달하는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에 관해 러시아의 군수 공급망, 푸틴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는 수익원, 그리고 크렘린의 부패한 경제구조에서 이득을 챙기는 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자부품, 그리고 이중용도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기업들 중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나 튀르키예, 태극, 인도, 중국에 기반을 둔 곳들이 포함됐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특히 중국은 러시아 군수산업의 최대 공급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무부는 또한 일본 일괄 제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2022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국의 추가 제재에도 북한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노광철 국방상, 김영복 조선인민국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그리고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4년 차에 접어드는 전쟁을 끝낼 조건을 집약한 평화를 위한 5대 핵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개전 3주년을 맞아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푸틴이 평화를 선물로 주진 않을 거라면서 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가지 조건의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종전협상 참여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러 간에 진행 중인 종전협상을 강력 비판하면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우크라이나는 협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도 협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즉각적인 포로 석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관해 우크라이나인 수천 명이 지금 러시아에 억류돼 있다고 짚으면서 러시아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즉각적인 포로 석방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유지해온 검증된 시스템이라면서 우크라이나는 EU,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나토의 안보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 내에서 나토 수준의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합의대로 석방될 때까지 2단계 휴전 협상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바셈 나임 하마스 정치국장은 23일 로이터 통신에 중재국들을 통한 적과의 어떤 대화도 앞선 시신 4구와 포로 6명 석방의 대가로 합의된 62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실시된 독일 총선거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중도 보수 성향 야당 연합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현 정부의 대유럽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공중부양합니다. 앞에 있던 차를 살짝 넘어서 10m 정도 저공비행을 하다가 뒷바퀴부터 사뿐히 착지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미래의 어느 날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가 지난주에 미국 NBC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복잡한 도심의 교통체증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 비행기나 헬기 형태, 플라잉 택시 등의 개발 소식이나 관련 영상은 지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 주행과 동시에 비행이 가능한 이 플라잉카 공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했던 라이트 형제의 그 혁신의 견주는 역사적 시연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 자동차, 비행자동차의 이름은 모델 A입니다. 알레프 에어로노틱스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했는데요. 10년간의 연구가 있었고 이미 3천 건 넘는 선주문 받았고요. 내년까지 생산 시작을 목표로 한다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 짐 두코븐 씨는 인류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가능하다는 것의 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비행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공개된 플라잉카의 외관은요, 아주 가벼운 탄소 섬유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퀴를 거의 덮고 있는 일체형 외관에 차 문은 위로 열리고요. 공기 저항을 아주 최소화한 미래형 디자인입니다. 일반 자동차의 엔진과 트렁크 쪽에는 4개의 엔진, 프로펠러 8개가 장착되어 있는 100% 전기 자동차인데요. 한번 충전을 하면 도로 주행은 최대 354km, 하늘 비행은 177km까지 움직일 수 있고요. 책정되어 있는 가격, 최고급 롤스로이스 자동차, 벤틀리 자동차급인 30만 달러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영상 13도,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25일 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저녁에 바람 많이 불겠는데요. 특히 함경도 신포와 김책은 오후에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자강도, 양강도, 장진 지역 밤에 1에서 5cm 정도의 눈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화요일의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함흥의 아침 최저가 영하 5도고요. 청진과 개성은 영하 4도, 신의주 영하 3도, 원산 영하 2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7도, 해산 영하 2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7도입니다. 청진 5도, 함흥 원산은 11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 영상 3도, 해산은 영상 2도입니다. 동해상 맑겠고 먼바다 쪽만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쪽은 1에서 2m, 먼바다 물결은 4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먼바다는 오후에 물결 높아지겠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준비하고 있고요.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역사 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의 주인공은 배우 캐서린 헵번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24일로 만 3년이 됐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연대를 보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상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중도 보수 성향 정당 연합이 승리하면서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개막한 가운데 미국은 불참을 밝혔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위중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24일로 꼬박 3년이 됐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이른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단행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3년이나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전쟁은 3년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됐는데요. 네. 자, 올 1월 미국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양상이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 협상이 시작됐죠.
예,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장관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클 발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프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배석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찾았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일단의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쿠스타 EU 상임의장,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 10여 명의 유럽 지도자, 그리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함께 키우를 찾았습니다.
네. 자, 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쭉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 또 지지를 보여왔죠.
그렇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특히 전쟁이 시작된 이래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견고한 지지와 결속을 드러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생존을 위한 이 싸움에서 위태로운 것은 우크라이나의 운명뿐만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곧 유럽의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유럽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그 평화 논의에 유럽도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 안보 고위 대표는 24일 우크라이나나 유럽 참여 없이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EU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 접근 방식이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신들이 평화협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칼라스 대표는 25일 워싱턴에 방문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요. 유럽 정상들의 미국 방문도 이어집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늘 27일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상황과 유럽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도 아주 신속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 회의 CPAC 연례 행사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We got to talk about something very important.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People are being killed.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젊은 남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남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이라면서 일주일에 수천 명이 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반드시 끝나야만 한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그 전시 원조에 대한 보상으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미국이 투자한 모든 돈에 대해 돌려받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Trying to get the money back that or secured because you know Europe is given
유럽은 1천억 달러를 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지만 그것은 차관 형태 제공이었던 반면 미국은 어리석고 무능한 대통령과 행정부 때문에 3,500억 달러를 그냥 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나는 우리가 투자한 모든 돈에 대해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길 바란다면서 나는 우리가 합의에 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에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의 얘기는 어떤 걸까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사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자리를 떠나길 원한다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는 이를 나토 가입과 바꿀 수 있다면서 그런 조건이 존재한다면 즉시 우리는 길게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은 2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우크라이나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수십 년 동안 집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대통령직 합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예,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9년 마지막으로 대선을 치렀고 작년 4월에 또 치렀어야 했지만 전시 상황에서 발동된 계엄령 때문에 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는 선거를 치르지 못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 표결이 있군요.
네, 24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과 우크라이나가 작성하고 EU가 지지하는 또 다른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자,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은 갈등의 신속한 종식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하는데요.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EU의 또 다른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공이 3년 동안 지속돼 왔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표결에 붙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구속력이 없는 반면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데요. 안보리에서 통과되려면 15개 회원국 중 최소 9개 나라의 지지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미국 결의안은 안보리 표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독일입니다. 독일 총선 이제 끝났죠.
네, 23일 치러질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히메르츠 이 기독민주당 CDU 대표는 이날 저녁 출구조사에서 1위를 확인하고 일치감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독일 총선의 득표율 상황 좀 살펴보죠.
예, 기독민주사회연합은 28.6%를 얻었고요. 독일을 위한 대안 AFD는 약 2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올라프 숄츠 현 총리의 사회민주당은 16%, 녹색당은 12%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네, 자, 당초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죠.
예, 총선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미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의 승리가 예상이 됐었고요. 구구정당인 독일을 위한 위한 대안이 그 뒤를 이을 걸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을 위한 대안이 예상보다 선전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으로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은 3년 만에 다시 정권을 탈환하는 모양새입니까?
예, 기독사회연합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중심으로 16년 동안 집권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1년 총선에서 이 사민당에 패배하면서 정권을 내줬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민당은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친환경 성향의 녹색당과 이른바 신호등 연정을 구성했지만 3년 만에 붕괴했고요. 숄츠 총리는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결국 정권을 잃게 됐습니다.
네, 그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도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독일의 정치 시스템에서 어느 한 당이 과반을 획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따라서 비슷한 정치 이념 또 색채를 가진 정당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 기독민주당의 메르츠 대표가 새 정부를 구성하고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메르츠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Es ist immer noch nicht ganz klar, ob wir zwei brauchen oder mit einem auskommen.
네, 메르츠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아직은 연정 파트너로 한 개 또는 두 개 정당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부를 운영할 권한이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AP통신은 사민당과의 연합을 가장 가능성 높게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별히 보면 독일을 위한 대안이 제2당이 된 건데요.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알리스 바이델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대표는 연정에 참여하기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과 사회당은 반이민,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극우정당 AFD와는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메르츠 대표와 숄츠 총리는 지난주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또다시 AFD와의 연정 가능성을 배제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69세로 변호사 출신이고요. 친기업 자유주의 성향 전통 보수 정치인으로 평가받습니다.
네.
30대 초반에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정계 입문했고요. 1994년 독일 연방의회 의원에 당선한 데 이래 한때는 기민당의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와의 경제구도 속에 2009년 정계에서 은퇴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다시 복귀해 2022년에 당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이 시장 자유주의자고요. 난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메르츠 대표 앞에 지금 뭐 해결해야 될 과제 산적해 있죠.
예, 연정 구성과 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르츠 대표는 신속한 연정 구성을 다짐하고 있지만 극우와 극좌 정당의 부상으로 연정 구성이 까다로울 전망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수년째 경기 침체로 부진을 겪고 있고요. 또 이민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안보 문제도 핵심 과제지요.
네. 이 메르츠 대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메르츠 대표는 23일 트럼프 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크게 무관심한 게 분명하다면서 러시아와 트럼프 정부의 압력에 맞서 유럽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유럽의 안전을 보장해온 미국의 핵우산을 대체하기 위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으로 이뤄진 핵협력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올라프 숄츠 총리는 총선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반응 네. 어떻습니까?
숄츠 총리는 24일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민당은 1945년 이래 독일이 처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직면에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성공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현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며 마지막 날까지 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독일 보수연합의 승리를 축하하며 독일과 미국 모두의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 축하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시죠. 중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가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회의가 24일 중국에서 개막했습니다. 회원국 대표단과 기후 전문가들이 모인 62차 IPCC 총회는 28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진행되고요. 다양한 회의와 논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7번째 평가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게 어떤 겁니까?
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영어 약자로 IPCC라고 하는데요. 네.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세계기상기구와 UN환경계획이 1988년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협의체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19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국이 중국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24일 개막식에는 짐스키 IPCC 의장을 비롯해 류전민 중국 기후특사, 잉거 안데르센 UN환경계획 사무총장 등이 연설자로 나섰는데요. 스키 IPCC 의장은 개회사에서 불과 18개월 전 7번째 평가 주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중요하고 꾸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IPCC 회원국들이 우리 업무의 모든 측면을 유지하는 데 보여준 강력하고 꾸준한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기후변화 관련 평가에 대한 지지와 자발적 기여는 IPCC의 과학적 무결성과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정책 관련 목소리로서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기후평가 보고서 초안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까?
예, 수천 명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IPCC 평가 보고서 저자로 자원한 후 매년 발행되는 수천 건의 과학 논문을 평가하고요. 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력 그리고 미래 위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요약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자, 이 기후평가 보고서는 5년에서 7년마다 발행하게 되고요. IPCC는 현재 7번째 평가 주기를 진행 중인데요.
네.
지난 2023년 7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태스크포스 국가와 보고서 작성자들을 선출하며 공식적으로 평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7자 평가 종합보고서는 1에서 3 실무그룹 보고서가 완료된 후 2029년 말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 중국에서 열리는 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겁니까?
예, 이번 62차 회의에서는 7차 보고서에 대한 세계 실무그룹의 역할과 이산화탄소 제거기술, 탄소 보집 활용과 저장에 관한 보고서 초안 개요를 논의하게 되고요. 또한 이들 보고서에 대한 각각의 일정과 예산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회의에 미국을 대표하는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지난 주말 미국 국무부 대표단의 참여가 취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대변인은 CNN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립해양대기청과 지구변화 프로그램의 연방과학자들에게 IPCC 기후평가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티칸은 24일 아침 짤막한 성명을 내고 교황이 지난 밤을 잘 보냈고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교황의 병세에 관한 추간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이가 90에 가깝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로 지금 88세입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 호흡 곤란을 겪은 후 지난 14일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황은 양쪽 폐 모두 폐렴 진단을 받았고요. 23일에 심부전 초기 증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바티칸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장 문제가 통제되고 있고 22일에 나타난 호흡 곤란도 겪지 않고 있다고 바티칸이 설명했는데요. 이어 교황이 정신이 맑으며 산소 보충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젊은 시절에 폐감염으로 오른쪽 폐 일부를 절제한 교황은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기관지염에 자주 걸렸고요. 네. 폐감염으로 입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의 경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후 최장 기간 입원입니다. 네. 24일로 교황이 입원한 지 이제 열흘째가 됐는데 입원 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은 지난 2021년 결장 협착증 수술로 열흘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의료진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의료진은 교황의 이 고령과 약한 기력, 기존 폐질환을 감안할 때 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교황이 폐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혈증의 발병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바티칸이 발표한 내용에는 이 폐혈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뭐 프란시스 교황이 일단 안정은 찾았다고는 합니다만 워낙에 또 고령이다 보니까요. 예. 가톨릭계의 걱정이 상당히 크죠.
예. 미국 뉴욕의 대주교 티머스 놀란 추기경은 23일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 그래서 미사 중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 아마도 죽음이 머지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자들에게 뭐 교황이 회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황의 쾌유를 바라는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도 모이고 있네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약 14억 명에 달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인데요. 전 세계 많은 신도가 교황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였습니다.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교황이 입원해 있는 로마의 제멜리 병원 밖에서도 신도들이 교황을 위해 촛불과 꽃, 편지 등을 남기고 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와 한국에서도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조처는 연방정부 규모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가운데 일부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관보는 인터넷 자료에서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가 연방준비제도 연준 안에 있는 독립기관으로 소비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최대 이익을 위한 금융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2023년 기사에서 CFPB의 주요 목적이 소비자를 금융 남용에서 보호하고 소비자 금융 보호 권한을 담당하는 중앙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술했습니다. CFPB는 2010년 이른바 도드 프랭크법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CFPB 국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5년입니다. CFPB는 연준 소속이지만 연준 의사회가 CFPB의 예산이나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CFPB는 직원 수를 약 1,750명으로 보고했습니다.
Protesters rallied outside the U.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on Monday after President Donald Trump's newly installed chief of.
연방 간부에 따르면 CFPB의 기능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거나 기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CFPB는 이를 위해 연방 소비자 금융법을 시행하고 집행합니다. 또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법을 지키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업 관행을 검토합니다. CFPB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하게 조처해 소비자를 위해 시장이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자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혹은 질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소비자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시엔엔은 CFPB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CFPB의 기관 구조와 예산 확보 방식을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년 동안 CFPB의 권한과 독립성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CFPB 예산은 의회가 만드는 연례 지출 법안이 아닌 연준의 수익에서 나옵니다. 의회 조사국이 2024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CFPB는 연준에게서 약 7억 3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그런 비전통적인 예산 확보 방식이 의회의 감독을 제한하며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CFPB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영화와 연극 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여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캐서린 헵번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헵번은 80세가 넘을 때까지의 긴 세월 동안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독립적이고 날카로운 지성을 겸비했으며 연기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난 배우였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횟수가 가장 많은 배우입니다. 4번이나 받았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미국의 영화와 대중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여성이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미국 동부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헵번은 명성 높은 의사였습니다. 어머니 캐서린 마사 휴턴은 낙태권을 비롯해 여성의 권리를 주창하는 분이었습니다. 헵번 부부는 자녀들이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육을 많이 받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자신의 진보적 의견을 과감히 발표하곤 했습니다. 의사 헵번은 운동을 중시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캐서린 헵번은 운동을 잘하는 여성이 됐습니다. 헵번은 승마, 수영, 골프, 테니스 등을 잘했습니다.
헵번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한 영화에서 가족이 자신을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두려움 없는 아이로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m an eccentric. No, I'm just something from New England. That was very American and brought up.
나는 자신을 괴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저 대단히 미국적인 동부지방 사람으로 성장했고 아주 지적인 두 분에게서 일종의 인생 최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캐서린은 1928년 펜실베니아의 명문 브린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머지않아 뉴욕 브로드웨이의 무대에서 조그마한 역할을 맡으면서 배우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던 해에는 루드로 웍든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두 해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나중에 루들로우의 지원이 자신의 초기 생애에 매우 중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기 헵번은 보통의 여배우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헵번은 몸이 가냘프면서도 근육이 있었습니다. 말씨는 동부지방 억양이 강했습니다. 생각과 행동도 매우 독자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이 스커트나 드레스를 입던 시대에 헵번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독립적이거나 진보적인 견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헵번은 그 후 RKO라는 영화사와 출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의 첫 영화는 1932년에 나왔습니다.
다음 해에는 영화 모닝 글로리에 출연했습니다. 헵번은 이 영화에서 에바 러브레이스 역을 맡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무대에서 싸우는 여배우 역이었습니다. 감독들은 그 역에 별로 감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헵번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대스타로 올라섰습니다. 이 영화로 헵번은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의 에바는 유명한 여배우가 되기 위해 이름까지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빠른 햇번의 말은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I don't want to use my family name because I should probably have several scandals while I live and I don't want to cause them any trouble until I'm famous when nobody will mind. That's why I must decide on something at once.
1930년대 영화 비평가들은 햇번에게 찬사도 보내고 비판도 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말투를 가졌다고 비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할리우드에 신선하고 신명나는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햇번은 자신의 방식대로 할리우드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개성을 지닌 인물 역을 맡길 좋아했습니다. 캐서린 햇번은 다른 여배우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다르게 하고 사진사들이 섹시한 모습을 찍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캐서린 햇번은 열심히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말까지도 그녀는 대중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작자들은 그녀를 출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햇번은 쉽게 포기하는 여성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브로드웨이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햇번은 브로드웨이에서 필라델피아 이야기라는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햇번의 친구 필립 베리가 특별히 그녀를 위해 극본을 썼습니다. 이 연극은 돈 많고 아는 것이 많은 트레이스 로드라는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성은 사랑하지도 않는 한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영화에서 자신과 사람들에게 좀 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했던 과거의 다른 남성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연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햇번은 즉시 이 작품의 법적 소유권을 샀습니다. 햇번은 이 연극이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반드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확실히 명시해 두었습니다.
1940년 드디어 필라델피아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햇번은 다시 한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야기의 한 장면, 주인공 트레이시 로드가 새로운 친구인 작가 맥컬레이 카너를 만나는 대목입니다. 트레이시는 이제 막 친구의 책을 읽고 그가 큰 인물이라는 데 놀라고 있습니다.
These stories are beautiful. Why, Connor, they're almost poetry.
Well, don't kid yourself, they are.
I can't make you out at all now.
Really?
1942년 캐서린 햇번은 올해의 여성에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남자 배우 스펜서 트레이시와 함께 출연한 9편의 영화 중 첫 번째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소문난 커플이 됐습니다. 이들이 출연한 영화는 대부분 성격이 강한 두 사람 사이에 힘의 균형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햇번과 트레이시는 함께 출연할 때 마술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둘 사이의 사랑이 대중에게 철저히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스펜서 트레이시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이유로 부인과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햇번과 트레이시는 20년 이상 비밀리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햇번은 한때 다른 남성을 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유명한 거부 하워드 휴즈였습니다. 그러나 생애 내내 사랑을 유지한 남성은 스펜서 트레이시였습니다.
햇번의 가장 유명한 연기 중 하나는 아프리카의 여왕입니다. 햇번은 1951년 유명한 남자 배우 험프리 보가트와 함께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들은 아프리카 중부지역 강에서 배를 타며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도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캐서린 햇번은 연륜이 쌓이면서 더욱 현명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을 묘사하는 연기를 많이 했습니다. 1967년 햇번은 마지막으로 스펜스 트레이시와 함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알려진 Guess Who's Coming to Dinner였습니다. 이 영화 촬영 후 수주 만에 트레이시는 사망했습니다. 이 영화로 햇번은 두 번째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겨울의 사자, A Lion in Winter로 세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햇번은 70대 중반에 출연한 황금 연못, On Golden Pond로도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서도 헵번은 계속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때는 여러 편의 영화 외에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자서전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도 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2003년 96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모교인 브린마 대학에는 캐서린 헵번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이곳에는 영화, 극장, 여성의 권리, 시민의 책임 등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7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여배우로 활동하면서 미국 영화와 연극 무대에 가장 뛰어난 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찬사를 받은 캐서린 헵번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냉혹한 세상, 치열한 경쟁 사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Nice to be here.
How's it going collaborating with the ESSO company?
Good. It made me realize that our company is one of the best.
Really?
But those ESSO people are all workaholics. It looks like they don't go home. They work really hard so they don't get layoffs or demotions. It's a dog-eat-dog world out there.
존이 ESSO 회사와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치열한 경쟁 분위기 속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They are all workaholics.
그들은 모두 일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Looks like they don't go home.
보기에 집에 가지 않는 것 같아요.
They work so hard so as to not get laid off or demoted.
그들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강등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It's a dog-eat-dog world out there.
그곳은 개가 개를 먹는 세상입니다. 같은 개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끔찍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Some people say we live in a dog-eat-dog world.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dog-eat-dog world.
인정사정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That means that many people are competing for the same things, like good jobs. Dog eat dog world.
이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같은 그런 것들을 놓고 경쟁한다는 거죠.
Dog eat dog world.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냉혹한 세상. Dog, 개, dog를 사용해 표현했는데 work like a dog, 개처럼 일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They say that to be successful, a person has to work like a dog. This means they have to work very, very hard.
성공하려면 work like a dog. 개처럼 일해야 한다. 이 말은 아주 아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Such hard work can make people dog tired.
이렇게 힘든 일은 dog tired, 너무 피곤합니다. 여기서 dog은 매우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속어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앞에 개를 붙여 말하는 것과 같죠? 개 뭐뭐하다, 영어로는 dog 뭐뭐하다, 너무 피곤하다?
Dog tired. And the situation would be even worse if they became sick as a dog.
그리고 만약 그들은 개처럼 아프다면 sick as a dog, 너무 아픈 겁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겠죠. 그럼 끝으로 고륙상쟁, dog eat dog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collaborating with the ESSO company?
Good. It made me realize that our company is one of the best.
Really?
But those ESSO people are all workaholics. It looks like they don't go home. They work really hard so they don't get layoffs or demotions. It's a dog-eat-dog world out there.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g Eat Dog World.
인정사정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
Work like a dog.
아주 열심히 일한다.
Dog tired.
너무 피곤하다.
Sick as a dog.
너무 아프다. Dog, 개, D-O-G, 개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의 많은 급진적 반미 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을 중단했으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급진적이거나 반미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국제기구, 협약 또는 조약에 대해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는 반이스라엘 편견의 역사로 인해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백악관 팩트시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기구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테러 공격에 참여한 직원 수에서 알 수 있듯이 반유대주의적이고 반이스라엘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팩트시트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시설은 하마스와 다른 테러 조직들이 무기를 보관하고 터널을 건설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연간 3억에서 4억 달러를 제공하는 최대 기부국이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 기구가 치명적인 공격에 가담했다는 폭로 이후 2024년 1월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미 의회는 최소 2025년 3월까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 대한 기부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서 드러난 모든 부패를 감안할 때 미국을 이 기구에서 영원히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팩트시트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국가들을 위한 보호기구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중국, 쿠바와 같은 국가들은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끔찍한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팩트시트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사회 절차에서 이스라엘의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으로 초점을 맞춘 일관된 편견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부 시절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 기구와 유네스코에서 탈퇴했습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로 인해 유네스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보다 체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